기쁜 이 성탄절에 이 오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 알고 있다시피. 근데 진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으니 그걸 기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12월 25일에 그냥 기념할 뿐인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12월 25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날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예수 없는 성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연말되고 날씨가 좀 추워지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마음이 헛헛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화려한 그 트리가 있는 곳이라든지 또 그런 크리스마스 캐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곳이라든지 그런 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가치가 뭐죠? 크리스마스 이 날 자체가 아니라 바로 단 한 분뿐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들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한 그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서 그것이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가르침이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의 탄생, 죽음, 부활, 십자가, 고난 이 모든 것들은 분명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 또 부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모르는 게 있다면 뭘 모르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지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알지만 그분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팔복의 가르침,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가르침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프리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팔복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의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왜 그 시대에 왔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시대가 뭐냐, 그 시대적 사상이 무엇이냐, 그 시대가 간직하고 있던 프레임은 뭐냐, 그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1세기 유대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종교가 뭐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샌더슨이라는 학자는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어떤 얘기냐면 그들은 출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고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 머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언약 백성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입니다. 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고 그 선택받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율법은 곧 그들을 드러내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1세기 유대인들에서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전부이고 곧 정체성입니다. 율법을 빼어놓고 그들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중요해집니까? 율법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율법을 해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율법을 해석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아침에 뭐 묵상하면서 성경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적용하고 저렇게도 적용하고 또 어떤 성경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참 성경이 어려워지죠.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상황화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실 때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 아이들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밥 좀 많이 먹어. 야,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많이 먹어. 근데 또 얘네들이 밥을 안 먹다 보니까 군것질을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군것질을 먹을 때마다 그만 먹어 이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많이 먹어, 군것질을 먹을 때는 그만 먹어. 이걸 문자적으로만 딱 떼어놓고 보면 많이 먹어와 그만 먹어, 이 두 가지가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많이 먹어라고 기록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만 먹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모순적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성경은 굉장히 상황화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맞고 저 상황 가운데서는 이게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뭔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을 살던 1세기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뭘 어떤 직업을 가진 존재들이냐면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2세기에서 한 4세기 정도, 한 AD 한 200년에서 400년 정도에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게 토라의 해석인 미시나, 미드라시, 그리고 7세기로 넘어가면 뭐 탈무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에서 토라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미시나와 미드라시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 가장 중요한 율법 세 가지가 뭘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할례와 안식일, 정결예법 이 세 가지가 당시의 율법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유대교적 해석을 보면 그리고 그 유대교적 정의를 보면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적용했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것들을 적용해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제 사계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일이 뭐죠? 일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랍비들이 이걸 갖다가 이런 거야를 그냥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일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안식하셨냐면 창조적인 일을 하고 안식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 일은 창조적 행위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면 안식일에 창조적 행위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정의를 했던 겁니다. 또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창조적 행위는 뭐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을 보니까 그 단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고 이 랍비들은 이 해석을 합니다. 아, 창조적 일이라는 거는 원래 있었던 형상 그 이외로 바꾸는 모든 것을 창조적 일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바리새인적 입장에서 해석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당시에 에세네파라든지 사두개인들의 해석들이 다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파적 해석은 뭐냐면 침을 뱉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근데 바위 위에만 됩니다. 만약 이 침을 흙에다가 뱉으면 침과 흙이 만나서 진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창조적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해왔던 겁니다. 나무를 가지고 안식일에 잘라서 땔감으로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무가 없어지고 새로운 땔감이란 창조물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해 왔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미시나 미드라시 탈무드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당시에 그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기록했었고 당시 이 언약적 율법주의 안에서는 이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그게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흔히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율법적인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과연 율법은 진짜 이런 걸로 만들어진 거냐? 사실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율법은 전체 율법의 개념적인 부분들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모든 율법은요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들을 쭉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막 이 도대체 왜 이런 게 필요하지? 막 이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율법들 하나하나를 다 따져놓고 보고 다 분해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두 가지에 모두가 다 적용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진짜 놀랍습니다. 그럼 성막은 왜 필요했을까요? 그리고 제사들은 왜 필요했을까요?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그냥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모세도 그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만날 수 있을까? 저들이 거룩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에게 제의적인 방법을 준 겁니다. 제사를 준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한 예법들을 통해서 일시적이나마 그들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편을 준 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제사는 제사법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인간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지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율법 곳곳에는 형제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진짜 간단한 변방에 있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율법 중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진짜 맛있는 거죠. 저도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인데 소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도대체 이 돼지고기 먹지 말라, 돼지를 먹지 말라는 것은 왜 그러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돼지가 더러워서,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알고 있죠. 돼지가 더러워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냥 안 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 혹은 고대의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돼지고기가 맛있다라는 거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맛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돼지고기 막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돼지는 양이나 소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먹거리를 공유하는 존재가 돼지예요. 돼지고기는 맛있습니다. 만약에 돼지를 키우는 것을 허용했다면, 돼지를 기르는 것이 허용됐다면 몇몇의 부자들이 이 돼지를 독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들에게 인간이 먹어야 될 양식들을 분명히 먹였을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돼지가 원래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것들을 돼지에게 빼앗기면서 굶주리거나 먹지 못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돼지를 먹지 못해서, 돼지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키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공동체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냥 하나님이 야 돼지 먹지 마 더러우니까 뭐 이것도 낙타도 먹지 말고 사반도 먹지 마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의미와 형제 사랑의 어떤 의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들이 다 녹여져 있고 녹아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1세기의 유대인들의 율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율법들을 통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뿐이죠. 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 안에 형제 사랑의 의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상실되었다고요. 최근에 이제 이란에 큰 일들이 있죠. 히잡을 쓰는 문제 때문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거의 뭐 국가를 전복시킬 정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히잡을 원래 왜 썼습니까? 더위를 피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근데 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썼던 그 히잡이 이제는 사람이 히잡을 위해 입는 그런 상태까지 변질되게 된 거죠. 이 시대의 율법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율법은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이 시대의 1세기를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들 인생을 족쇄로 묶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뭘 말하고자 해서 그 땅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킨다 그랬냐? 아니다. 하나님이 본래 준 율법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말하노니 나를 통해서 규정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 새로운 나라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아멘. 팔복은요, 팔복의 이 규례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진의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이걸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먼저 외칩니다.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은요,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팔복의 내용을 아주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산에 올라가서 처음 가르쳤던 게 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의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오늘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자인데 긍휼히 여기는 자고 긍휼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 예법들을 지켜야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나를 통해 새롭게 규정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율법의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긍휼은 뭘까요?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라틴어의 파티, 꿈 이 단어의 합성어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된대요. 함께 고통받다.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기꺼이 고통당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긍휼이라는 의미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냐면 환대라는 그 단어가 떠올려집니다. 긍휼은 단순히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고통을 같이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화여대 손은산 교수는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환대란 나의 공간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대란 나의 공간에 타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나의 독립적 공간에 누군가를 받아들였을 때 그 공간이 낯선 사람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는 위험한 것이고요. 고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긍휼과 환대는 동일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정의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환대하는 자이고 환대받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는 환대했으니 환대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공간을 열어줬고 그렇기에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긍휼함을 받은 존재, 환대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함을 환대를 입은 자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공간을 열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배경이 이제 청파동이죠. 그 소설을 쭉 읽어보면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고 삼일교회라고 생각되는 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좀 읽게 됐는데 청파동에 있는 한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쭉 구성돼서 들려주는 그런 소설이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청파동에서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주인 아주머니가 우연히 서울역 노숙인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고마워서 그 노숙인에게 식사를 조금씩 제공하다가 그 편의점에 그 노숙인을 고용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쭉 내용을 살펴보면 그 노숙인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에서 기억을 잃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끊기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기억을 되찾아가고 본래 자신의 원래 그 선했던 모습들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그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소설 속에 쭉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람만 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설 내용을 쭉 보니까 그 사람에게 환대했던 그 주인도 바뀌고요.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같이 일했던 그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들로 바뀌고요. 동네 사람들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는데, 사실 이 소설 가운데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까? 환대라는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 편의점 여주인이 한 노숙인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 환대를 통해서 한 명의 노숙인의 삶이 바뀌고, 환대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환대를 베푼 사람의 삶도 그 주변인의 삶도 바뀌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서울역 그 사랑 나눔부 사역들이 쭉 있습니다. 처음에 저 기억이 납니다. 지하 1층에서 원래 많은 성도들이 식사를 했죠. 근데 계속해서 노숙인분들이 많아지면서 지하 1층 공간을 노숙인분들이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제 마음속 가운데도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었냐면, 와, 원래는 저기는 우리 공간이었는데, 아, 저기는 원래 우리가 식사했던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지냈던 공간이었는데, 아, 이제 저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냄새 나고 더럽고, 아,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나? 위험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공간을 내어줬을 때, 몇 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노숙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삶이 바뀐 겁니다. 교회의 그 환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놀라운 광경들이, 그 긍휼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환대의 본질입니다. 환대는 받는 사람에게도 선물이 되지만, 환대를 베푸는 사람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되니까 그 환대를 베푸는 사람 또한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그 작용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탄생하실 때 환대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축들의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시죠? 만왕의 왕이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묵을 데가 없어서 짐승들이, 그러니까 가축들이 거주하는 그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비참함을 바라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곳에 탄생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간을 내어준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 공간을 내어준 것 또한 환대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주인이 이 임산부에게 가장 적합한 공간을 내어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탄생 또한 누군가의 환대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뿅 하고 갑자기 그 뭐 어떤 돌에서 막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환대, 마리아와 요셉의 환대,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환대, 그리고 그 가축들이 있는 장소를 빌려준 그 주인의 환대, 많은 사람들의 환대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환대, 친구들로부터의 환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로부터의 환대,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의 환대와 환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따뜻한 그 환대가 있었는데, 제가 17살 때 제가 원래 삼천포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제가 공부를 좀 잘해서 고등학교로 진주로 이렇게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님 집을 떠나서 이제 하숙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IMF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하숙을 하게 된 거죠. 처음 이 낯선 곳에 와서 우두커니 서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 외롭고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를 치고 낙담을 했습니다. 삼천포에서는 받아볼 수 없었던 등수와 점수가 딱 제 앞에 이렇게 던져졌습니다. 참 쓸쓸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힘든 그 가운데에서 나를 유학 보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밖에 못한다라는 그런 절망감과 그리고 이 어떤 아픈 마음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없다라는 그 쓸쓸함.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전화박스라 그러죠. 공중전화박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공중전화박스에서 부모님에게 아 오늘 점수가 좀 이래요 라고 전화를 하고 끊고 딱 서 있는데 그런 감정들이 물밀듯이 막 이렇게 몰아쳐오는 겁니다. 아 정말 쓸쓸하고 외로웠어요. 근데 그렇게 서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기독교 중창년에서 만났던 친구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 갑자기 이런저런 말을 걸더라고요. 왜냐면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어색했습니다. 서로 어색하고 아 그래 잘가 이러고 있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영의 눈이 띄어서 제가 불쌍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이예요. 그냥 친한 친구도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밥을 주는 겁니다. 밥을 주고 잠자리를 제공, 아 물론 저는 잘 때는 있었습니다. 네,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저의 아픈 그 마음들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친구 한 명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냥 그 순간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저를 환대해줬던 거예요. 그 친구는 굉장히 신실했거든요. 그 친구가 자기의 방을 내어주고 제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제가 힘들 때 가서 어떤 이야기를 털어놔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면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던 거죠. 그 친구의 자그마한 그 환대가 고등학교 그 어린 나이에 한 명의 소년에게 사실 인생을 바꾸는 인생의 어찌 보면 하나의 길이 되는 그 따뜻함을 제공해줬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누군가의 환대와 한대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이 그냥 내가 잘나서 그냥 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생각하셨고 환대하셨고 그의 공간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새로운 율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왜 없습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입니까? 환대하라. 너희가 환대받았으니 환대하라.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환대하라. 그게 사랑의 다른 말 아닙니까?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긍휼이 여기는 존재다. 그리고 긍휼함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대받은 존재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공간을 열어서 때로는 위험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여 어둠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의 마음을 날 바라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 한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간직하며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었던 그 수많은 환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긍휼하심을 입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